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드디어 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해를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25년 새해에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고 또 어떤 기적과 이적과 새해를 행하실지를 기대하며 바라보고 계신지요? 25년 올해 새해에는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 위에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신 소망을 품고 힘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 두 자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하나 자매님, 새해를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네, 두 자매님, 새해를 축하합니다. 많이 많이 축하합니다. 올 한 해 두 자매님과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두 자매님 건강하게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바의 소망을 품고 우리 함께 힘차게 달려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날씨 엄청 춥지요? 두 분은 감기 걸리시지 않으셨나요? 전 감기로 인해서 며칠 고생을 했습니다. 병원에 연일 다니다 보니요, 참 아픈 사람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북조선에서 병원 출입이 자유로운지요? 아프면 약 같은 것은 어떻게 복을 받는지 궁금해졌어요. 수인자민이 어떻습니까?
아, 예, 제가 알기로는요.
네.
큰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출입이 불가하고요.
네.
정문에서 지키시는 분들이 계셔서 방문 목적이나 그의 기타 사항들을 물어보고 출입증이 있을 경우 출입을 허가하고요.
아, 예.
약국은 따로 없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야 원내 약국을 통해 소량의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서요.
아,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우리 신자 여러분들은 아프면 가정 내에 상비약이나 뭐 이렇게 급하게 먹을 수 있는 약들이 구비되어 있나요?
흔치는 않아요. 그게
네.
약들이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민간요법 방법을 많이 쓰거나
네.
아니면은 또 그 외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약에 의해서 병을 치료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은 사례들이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아프지 말아야겠네요.
네.
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제매님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프실 때 민간요법으로 혹시 북조선에 계실 때 어떠한 민간요법으로 아프셨던 거를 조금 낫게 하셨는지 그런 경험들을 조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어렸을 때 북한을 경험해가지고
네네.
저희 때는 민간요법보다도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많이 먹었어요. 네, 그리고 병원에 가도 그 북조선이 공식적으로는 무상 치료 제도라고 해도 의사 선생님께 따로 개인적으로 돈을 드려야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돈을 드리고 진료를 받고 선생님이 이렇게 그 진료증을 주세요. 그러면 그걸 여기 남조선으로 말하면 처방전이죠.
네네.
네, 그거를 가지고 약국이 있긴 한데 약국 아니면 개인이 또 이렇게 약장사를 하거든요.
아,
네,
예.
거기에 가서 대부분 약을 많이 사 먹었어요.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다 보니 약값도 비싸고 진료비도 네. 비싸서 진짜 아프지 않으려고 엄청 애썼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예. 너무나 감사해요. 나눠주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북촌의 신자 여러분. 정말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않기를 예, 기도해 봅니다. 몸과 마음이 다 강건하기를 우리 힘껏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요. 부부 그 다름에 의해 두 번째 시간으로 남녀의 차이를 다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남녀 차이는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남녀의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다름을 축복으로 이끌어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잠깐 기억을 돌려볼게요. 수인 자매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죠?
차이는 서로 같지 않고 다르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 다른 독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차이가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시간은 남녀의 일반적인 차이를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남녀의 숨은 다름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자매님, 어떤 배우를 만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자, 생각해 보신 거 있으면 조금 나눠주세요.
네, 저는 예전에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뭔가 제 마음을 잘 알아주는 그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네.
저번 주 저희가 다뤘던 내용을 통해서 상대가 제 마음을 알아주기보다는 제가 정확하고 당당하게 요청을 해서 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좀 책임감 있는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책임감 있는 배우자. 네, 그 책임감은 모든 영역에서
예, 네.
그런 남자인 거죠?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자, 수인 자매님도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좀 다른데
네.
이상적인 만남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어서
네, 네.
결혼이라는 희망을 버린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수인 자매님과 우리 하나 자매님의 나이 차이가 조금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분 간의 결혼관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여서 다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니까 독초하는 것보다는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밀고 계시죠.
네,
네 우리 수인 자매님에게도 결혼관이 좀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소망해봅니다.
네.
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은요, 개인인 나로 시작해서 관계인 나와 너라는 그리고 서로 바뀌고 그리고 부부인 우리로 하나가 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은요. 첫 번째, 관계의 친밀성보다 질. 두 번째는 서로를 배려하는 안정적인 관계. 마지막으로 인격적 안정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배우자와 서로 정서적인 친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와의 친밀성에 걸림돌이 되는 너무 다른 내면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네 사람이 하는 결혼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이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네 사람이 하는 결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인 자매님이 다음을 읽어주세요.
우리는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결혼 전의 양육 방식, 생활 방식, 행동 방식, 관계의 역사 등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을 각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네 사람이 서로 다른 요구를 요청한다. 그래서 결혼은 네 사람이 한다고 말한다.
아, 이 네 사람 중에 하나가 두드러지면 말썽이 생기고 힘들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혼이 근본적으로 네 사람을 포함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결혼 생활을 불행하게 느끼게 되고요. 끝내버리고 싶은 괴로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말의 결혼이라는 낭만적인 태도는 버려야겠네요.
네.
결혼 생활을 즐거움으로 시작하며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마침내 포기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 말의 결혼은 어딘가 매우 복잡합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원하고 품고 있던 것처럼 조화롭고 이해되고 공감되는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결혼에는요, 네 사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결혼이든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네 사람이 하는 결혼이란 결혼 생활하는 네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겠죠? 현재의 나와 결혼 전에 내면에 쌓여있던 생활 방식, 양육 방식, 관계 역사, 반복되는 행동들이 있는 나, 이렇게 나와 내면의 나, 그리고 상대방과 그 상대방 내면의 나, 네 사람이 시작해야 하는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전 아내는 자기 남편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해보지 못하고 늘 부모의 의견을 따라야만 했던 소년의 시절이 아직까지 남아있음을 결혼 생활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네 사람이 시작된 결혼 생활을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나그네는 자기 아내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며 혼자 남겨질까 전전궁궁하던 어린 시절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은요, 한때 거쳐온 어린 시절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나름의 필요성, 욕구, 태도, 행동 방식, 의미 등이 부부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보다 더욱 적나라하게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사람은요, 결혼 생활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어린 시절의 안락하고 친숙한 감정을 기억하게 하며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면 나그네와 아내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던 내면의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부상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는 사소한 듯 보이는 일에 대해서도 심각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사건이 될 만한 수많은 문제점들과 서로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을 수인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결혼 전에 각자 상대방의 가정을 수시로 방문해서 그의 부모들과 자신의 배우자를 바라보는 방법들을 살펴본다면 적어도 피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부모를 바라보는 방식이 곧 그가 자기 배우자를 대하는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즉,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의 관계가 최초의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나그네나 아내의 원가족에서의 관계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우리 모두는요, 유년기 어린 시절의 감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했는지, 안정감을 느끼게 했는지, 또는 불안하거나 불편하게 했는지 두려움은 감정들이 그 속에 많이 있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지 결혼 생활의 그 것들이 곁들여지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가정과 결혼 생활은 애정, 친밀감, 안정감, 안도감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가정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네.
결혼 생활 안에서 강하게 또 요구되고 표현될 수밖에 없군요.
그렇죠.
대체로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편안한 감정을 맛보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대했던 그대로의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대하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음에도 어린 시절부터 편안하게 느꼈던 가정에 대한 경험과 정서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군요.
네.
결혼 전까지 살아왔던 가정의 특징을 잃은 어떤 고통스러운 태도들까지 가능하게 하고 반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결혼 전 부모의 인정과 사랑을 추구했듯이 결혼 후에 배우자에게 인정을 추구하고 또 자신에 대한 배우자의 평가에 의존하려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핵심 감정 중에는 인정과 사랑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출발점과 그 관계 속에서는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그네와 아내가 손님을 초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계에서 각자의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무엇이 있었고 어떤 느낌이었고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현재 나와 배우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실하게 대하고 있고 맞다드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여러 관점들의 영역에서 검토해 보시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낯설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꼭 다루어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불안하고 두려울 것 같지만 부부가 서로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조율을 하고 또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은 그냥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수인 자매님, 우리 어떤 문제를 풀려고 끊임없이 노력해도 새로운 해결책을 시도해도 감정만 불러일으키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가족은 필요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집합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만큼 가족 안에서는 서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말로 이해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가족을 봐야지만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서로의 미묘한 감정이나 행동들을 볼 수 있고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잘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자매님, 신약성경에 서로라는 말이 몇 번 정도 혹시 나오는지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신약성경에 58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서로는 너가 먼저 해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스스로 내가 먼저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하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가르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기도하라. 정말 그러네요.
그렇죠. 네, 네 사람이 하는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러게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네 사람이 하는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하나는 분화 수준입니다. 분화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분화는 자신만의 방식에 따라 기능하는 것을 배우고 내적으로는 사고와 감정을 분리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관계적으로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분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에게, 개인에게 주어지는 자율성이 허용되지 않고 정서적인 의존이 너무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인이 되어도 독립하지 못하고 눈치를 많이 본다거나
네.
또 무슨 결정이나 선택이 있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의존적인 모습이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기 분화를 강조한 심리학자 보헤는요, 개인이 본래의 가족과 정서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가족 구성원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화 수준, 즉 자기 분화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분화는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는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보고 스스로 먼저 다른 사람들을 납득하는 것,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것을 나를 이해하는 자기 분화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그것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감정 인식, 또 자신의 생각을 분리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인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 분화는 따로 또 같이 정신적으로 사고와 감정을 분리시켜서 가족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독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분화는 대인 관계에서 나 자신과 타인을 분리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분화된 사람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자주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취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인자매님, 자기 분화 능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의 신념과 확신을 차분하게 표현하는 것,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상대방의 반응에 감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분화 능력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건강한 부부 관계에서 자기 분화 능력이 왜 중요한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부부가 충분히 자기 분화를 시키는 것이 계속 발달하고 서로의 분화 수준이 높으면 상대방을 자신의 취향에 따라 바꾸려 하지 않아요. 즉, 상호 존중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름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부부가 자기 분화를 통해 충분한 조화를 이루게 되면 정서적인 친밀도가 높아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서로가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분화란 다른 사람과 자유롭고 관대하게 관계를 맺으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기분 좋게 자신을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들이 잘 분화되고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 또는 다른 누구의 관점보다 나 자신의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 분화가 잘 되어서 나의 관점을 취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념, 관점, 그리고 확신에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 자신의 관점, 자신의 확신을 명확히 규정하고 진술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과 사고를 확실히 구분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런 차이로 인해 생긴 불안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감정이나 신념을 옹호하지 않고 자신들의 감정을 정당화하려는 요구도 부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화가 잘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기 분화가 잘 돼서 명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인정할 때 불안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자기 분화가 잘 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노출하는 동안에 그들과 친밀한 관계도 맺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살기보다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삶의 방식과 인간관계에 거는 기대가 더 큽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의미와 바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명확히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선생님, 그러다 보면 적절한 시기에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뿐 아니라 자신의 목표까지 설명할 수 있어서 서로 간의 차이에 대해서도 해결책이나 타협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다음과 같은 모습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서 자신의 모습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람들과 가까워질 때 자존감을 유지한다.
그들과 소원해질 때도 자기 충족감을 유지할 수 있다.
당신이 저지른 실수를 꺼리낌 없이 마음을 열고 책임감 있게 받아들입니다.
감정을 분명하게 알고 당신 자신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당신과 다른 사람이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관계 속에서 생긴 어려움이나 불안으로 인해 몸이 아프지 않고 앞에서 말한 증상들과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자기 분화가 잘 되고 나의 관점을 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무력감에 압도당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싫어하는 일을 할 때 당신 스스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 네. 말은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혼란, 어려움, 욕구 등이 나 자신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가족원들과 마음을 터놓고 비밀 없는 일대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불편한 감정을 잘 견딜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즉, 자기 분화 수준에 따라 정서적인 친밀감의 척도가 달라집니다.
선생님, 정서적인 네. 친밀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친밀감은 어떨 때 생기나요?
네, 정서적인 친밀감은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려고 노력할 때 생깁니다. 정서적 친밀감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 친밀감은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려고 노력할 때 생긴다. 즉, 말이나 주고받은 표정으로 혹은 유대감을 느끼며 조용히 같이 있는 것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모든 걸 드러내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정서적 친밀감이다.
아, 정서적 친밀감은 상대가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봐준다는 느낌이 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서적 친밀감은요, 어릴 때는 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으로 아이들에게는 안정적인 기반이 되기 때문이고요. 바로 우리는 애착이라고 말합니다. 안정적 애착은요,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안도감을 느끼게 하면서 부모와의 진정한 감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하고 높은 수준의 유대감을 유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자기 분화 수준은 이런 정서적 친밀감, 즉 사랑의 애착 수준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하나재매님은 인간은 갈등관계에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라고 할까요?
제 생각에는 익숙한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관계에서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자기 몸에 밴 방식대로 풀어갑니다. 남녀 서로 다른 차이가 있는 부부관계 속에서도 당연히 갈등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런 갈등은 양육자와 정서적 유대감이 안정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얼마큼의 갈등을 잘 풀어가고 이해하고 수용하는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몸에 밴 어린 시절의 습관이 부부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네.
이 말은 나 자신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고 나부터 치유의 시작이 되어야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문제 해결도 시작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관계에서의 문제가 힘들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면 개인의 역사를 봐야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숨은 나와 너의 다름 속에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화되지 못한, 그리고 자기 분화 수준이 낮은 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거할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아멘. 아멘.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사라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읽으실 때 잘 들어주시고 또 들으실 때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목사님, 신명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신명기는 간단히 말해서 모세의 설교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의 설교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죠, 그죠?
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기간 동안 애굽에 노예살이를 했어요.
아, 저도 기억나요. 자그마치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400년 동안의 노예살이로부터 구출해내세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그리고 나서 시내산으로.
네, 맞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실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맺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수 있도록 또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리고 이제 죄와 원망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자그만치 40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40년 지난 후에 드디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한번 약속을 맺어야 했어요.
왜요?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 몇 년이 지났다고요? 40년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가 죽었고 새로운 세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로운 세대 사람들과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약속을 맺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시내산을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도착한 후에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지 또 돌보셨는지 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언약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군요.
그런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내용이 바로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여부에 따라 복과 저주를 말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네, 하나님을 떠날 때에 심판과 저주의 결과로 어떻게 된다고요? 1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네, 죄와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답니다. 어디로요?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쫓겨간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걸까?
그러게요. 어떻게 되나요?
네, 4절입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을 떠나 심판으로 쫓겨간 곳이라 할지라도 설상 그곳이 하늘가라 할지라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죠.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실 수 있을까? 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거 아닐까? 아, 이 모양 이 꼴로 살았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때로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할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는 꼭 믿어야 하는군요.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뒤돌아보면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고 내가 죄를 많이 지은 것 같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찾아지지도 않고 아, 내 믿음이 이래도 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혹여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반복되는 죄를 짓고 아,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무슨 근거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 바로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4절입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내가 너무 멀어진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친밀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혹시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있을까요?
가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열심히 살다가 그러다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도 되나라는 네. 생각이 들 때 이제 돌이켜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어쩌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도 깨어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은미 자매는? 네.
네. 저도 비슷한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저는 회개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또 그거로 인해서 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다시 노력하고 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다 사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릴 때가 신앙에 그럴 때가 사실 있어요. 우리 삶에.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네. 네네.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가 또 해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네. 2절인데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멀어졌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멀어진 거예요.
근데 그건 모든 네. 인간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서로가 잘 맞지 않으면 멀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관계가 멀어지더라고요.
네, 그렇네요. 우리 두 분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최근에 교회에서 어떤 요청을 하면 계속 좀 도망쳤거든요.
아, 도망쳤구나.
네.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 순종을 해야겠다.
아, 순종을 해야 되겠다.
네, 도망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우리 은미 자매는.
네, 저는 기도 응답 받을 때에요.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순종해야만이 제가 믿음이 더 두터워야만이 이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 가지고요. 이제 앞으로의 삶이 쭉 이렇게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무엇이 또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낄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다시금 순종해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과 함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마음에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아실까요?
글쎄요.
잘 보시면 금방 알게 돼요.
혹시 마음이라는 단어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마음. 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한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멀어진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또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6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2025년 새해가 시작되는 한 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또 특별히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두 분은 오늘 우리가 나눔에서 또 말씀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던 내용이 있었을까요?
아, 네, 저는 그 하나님께 그 마음이 떠났다가 그 돌이킬 때 하나님이 약속했던 모든 것을 다시 그만큼 주신다라는 그 내용이 너무 은혜였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아.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맞아요. 혹시 그럼 우리 사라자매는 돌이켜야 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막 살다 보면 너무 내가 좋아하는 게 많아지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축구를 너무 열심히 보거든요.
아, 축구를 좋아해요?
네, 제가 새벽에 잠을 안 자고 막 볼 정도로 네, 축구를 열심히 좋아하는데
의외다.
이제 가끔 그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잠을 줄이어 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 그 상태를 생각하게 되면서 아, 이런 마음을 좀씩 돌이켜야겠다. 축구보다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해야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우리 사라자매가 나누니까 저도 도전이 되네요. 또 찔리면서 그래요. 네, 우리 은미자매는
네. 네. 저는 말씀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주신다, 모든 걸 주신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마음. 네, 이 전부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생겨난 마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전이나 앞으로나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은미자매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피곤하더라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가는 거, 네, 지각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 또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 거, 네, 그리고 제 대학부 청년들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네.
네, 원래는 아침에 8시에 깨나서 다 마치고 오면 5시 되거든요. 오후 5시.
그럼 오래 있는 거다. 그치?
그럼요. 예배 드리고 또 그 대학부 예배까지 드리고 나면 조금 힘들다.
힘들 수 있겠다.
근데 그게 사실 집에 오고 나면 그게 힘든 게 아니고요. 거기서 어떤 마음에 허공이 뭔가 뭔가 허전한 그 마음을 거기서 채우고 오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 한 주를 또 그걸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육신은 좀 피곤해도 마음은 주님과의 관계는 충만하군요.
네. 딱 깨날 때 제일 힘들어요. 그게 그것만 잘 극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요.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아,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님과 멀어졌을 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이 계신 성도님, 혹여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북이 계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